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의 하루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그리고 우리의 날들에 있어서 단순히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해 참된 그리스도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시고 끝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날 위해 항상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못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반격하며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구조를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주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나에게 부르주신 그곳에 오시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깨달음 주님의 성취하심을
거룩한 수다 맘투맘 3기 직장반을 모집합니다. 육아와 살림 그리고 직장생활에 지쳐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엄마들 맘투맘과 함께라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4개월이었었어가지고 조금 힘들 때 그럴 때였어서 맘투맘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기 종강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1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어떤 가정이기에 저렇게 귀한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했고 저도 그 당시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였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겠다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황을 지켜보면서 부모로서 무기력감도 느끼고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어서 교육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제가 전업주부로 이제 오랜 시간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맘투맘으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엄마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맘투맘을 통해서 엄마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엄마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 양육하는 법 또 어떤 거를 가치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건 크리스천 부모로서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양육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무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양육했는데 맘투맘을 통해 성경의 기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바로 실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같이 모둠을 이뤄서 같이 고민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제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네,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제 마음을 어떻게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가정 안에서 엄마도 아이도 같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를 가장 크게 배운 것 같아요.
이번 맘투맘 3기 직장반은 직장 생활로 인해 그동안 참가할 수 없었던 엄마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성경을 기초로 자녀 교육과 가정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맘투맘. 엄마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맘투맘 파이팅!
하나님의 때에 맘투맘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같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의 크기, 또 고난의 그 고통의 크기를 체감하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크고 더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지 따질 수도 없고 따지는 것 자체도 무의미합니다. 그래도 굳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고난을 겪었던, 큰 고난을 겪었던 일명 고난왕, 고난왕을 한번 뽑아본다면 저는 단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욥에게 제 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반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욥기 1장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읽다 보면 머리가 좀 띵해져요. 상상해서 읽으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셋.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고로 10명이 다 죽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도적대들의 침입과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인생의 완전한 파산. 이게 다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냥 생각해도 살 의미가 없습니다. 살 의미가 없어요. 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욥 자신도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그러니까 돌멩이로 자기 몸을 이제 긁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끔찍하죠. 게다가 이 고대 사회에서의 피부병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뿐인가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위로만 해도 모자를 판에 욥의 속을 후벼 파는 거죠. 그 심지어 어떤 그 인생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아내, 그의 아내까지 욥을 향해 보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한번 저주하고 죽자, 죽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한 일들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타이핑하는데도 아무래도 좀 상상을 하다 보니까 숨이 좀 막히더라고요. 여기서 욥에게 남은 소망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아직 생명은 숨을 쉬고 있으니 그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겠죠, 말 그대로.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욥이 설사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린 잠자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욥이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욥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우리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 없어졌고 다 죽었고 자신도 병들어서 심지어는 아내로부터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듣는 이 상황에서도 욥이 꼭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온전함이 뭡니까? 온전함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온전함이 뭐야? 온전함이 뭡니까? 여러분 그 건강한 신앙생활 뭐 혹은 위대한 신앙생활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신앙생활들을 하기 위해선 그 여러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있냐면 정직, 성실, 겸손, 감사, 순종, 헌신, 뭐 섬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가지고 계십니까? 잘 갖추고 계세요, 이거?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실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덕목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정직, 성실, 겸손, 감사, 순종, 헌신, 섬김 등 이런 것들은 필수적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들 제가 지금 쭉 나열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름으로 중간적 가치라고도 불러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부릅니다. 중간적 가치. 중간적 가치라는 말은 위대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더 핵심적인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중간적 가치니까 그 핵심적인 가치 그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가치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중간적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 매우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온전함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전함의 가치가 없는 중간적 가치들로만 채워진 신앙은 평소에는 꽤 괜찮은 신앙처럼 보여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명확한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중간적 가치에만 기반한 신앙은 본질적으로 조건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조건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 신앙에는.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것이다.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겸손하면 높임을 받을 것이다. 헌신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적 가치들로만 채워진 신앙은 근본적으로 수단과 목적의 성격이 강합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인정받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정직을, 나의 성실을, 나의 섬김과 헌신을 사용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보셨죠? 저의 이 섬김을 하나님 보셨죠? 저의 이 헌신과 저의 정직함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평상시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수를 만나면 크게 흔들려요. 삶의 변수를 만나면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변수죠. 성실하게 일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이것도 변수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도 그 누구보다 참 열심히 했는데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거 진짜 큰 변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수들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 겪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중간적 가치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을 하며 흔들린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변수는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의 손해를 넘어서 무언가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야 하는 상황. 옳은 말을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는 상황. 진실을 말하려면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 앞에 이야기했던 변수보다 훨씬 큰 변수죠. 이때 중간적 가치만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런 극한 상황들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있나? 이 정도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나? 여기까지 했으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며 한계를 만나죠. 그런데 온전함은 다릅니다. 온전함은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던 주시지 않던, 복을 받든 받지 못하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안 해 주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바위처럼 꼼짝하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온전함의 가치가 없는 중간적 가치로서의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혹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더 큰 복을 받으려고 남들도 다 하니까 이런 모습의 헌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전함을 가진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온전함을 가진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럴만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다른 이유, 다른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또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둘 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속성과 깊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함에서 나오는 순종과 헌신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전함이 없는 순종과 헌신은 의도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속성과 진정성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중간적 가치와 온전함의 가치, 이 핵심적 가치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중간적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하게 갖춰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함이 없이는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해도 한계 상황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온전함이 없이는 아무리 순종하고 헌신해도 조건부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이 중간적 가치들이 진정으로 빛나기 위해선 온전함이라는 전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혹여 이 중간적 가치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적 가치들이 더욱 견고해지고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온전함의 가치여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욥이 보여준 온전함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 심지어 친구들과 아내까지 다 잃어버린 어떤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탈인간급 뭐 아닐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눕던지, 내가 모르겠다, 뻗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신앙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든 신앙생활을 올스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이 있어요? 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모든 신앙생활에 올스탑을 선언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도 제가 방금 한 이야기들을 말로는 뱉지 않을 수 있죠.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속은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욥은 달랐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시 4절과 5절 제가 읽을게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욥이 말하는 온전함, 이건 자신의 결백함과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생각을 해봐라. 이유 없는 고난이 있겠냐? 이유 없는 탈락이 있겠냐? 이유 없는 불합격이 있겠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네 삶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난을 겪는 건 아니겠어? 빨리 그걸 생각해서 얼른 회개해.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한결같았던 거예요.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 아무리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 봐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한 일이 없어.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 욥의 대답을 단순한 고집으로, 자기 의로움의 표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고, 실제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진실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온전함의 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이때, 온 세상이 욥을 향해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던 이때에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사람들이 다 저렇게 말하는 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그냥 인정하고 편해지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욥은 온 세상이 자신을 정죄해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진실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온전함의 모습이에요. 눈앞의 작은 편안함, 작은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 다수의 의견이 휩쓸려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그 진실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온전히 갖추어야 할 온전함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스스로에게. 내가 욥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과연 이런 온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다 떨어지고 다 실패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 없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학자들이 바라보는 욥은, 이 욥기는 꽤 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상 그 중에 두 가지 관점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고난, 개인의 신앙 여정, 고난을 통한 성장, 고난을 통한 성숙, 그런 과정으로 욥기를 보는 겁니다. 욥기 맨 마지막에 가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욥이 변해가는 과정,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욥기를 보는 관점이 우주적 관점이거든요. 어쩌면 이 관점이 욥기를 보는 가장 깊이 있고 극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욥과 관련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1장에 있잖아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여기 9절을 주목해 보세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그 바쁜 와중에도 예배 자리에 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이 단순히 욥이라는 그 한 사람, 그 개인에 대한 사탄의 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주적 관점으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그 신앙 자체를 근본적으로 깨부수려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공격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은 조건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거나 성실한 것도 결국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고받는 거래적 성격의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지만 사탄의 주장이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가짜가 되죠.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는 단순 거래 관계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더 많이 바치는 사람이 덜 바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고난도 적고 소원하는 것도 많이 얻게 되겠죠. 여기에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넣은 만큼 나올 텐데요. 바로 그때 이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이 욥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적 신앙이 존재한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에 실패해도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고난에 관한 개인적 관점으로만 기록된 책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욥기를 보십시오. 한쪽에는 모든 신앙은 조건부다라고 이걸 주장하는 사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무조건적 혹은 절대적 신앙이 존재한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전쟁터 한복판에 욥이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욥은 자신이 지금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고통 중에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온전함을 통해, 이 온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언이 온 우주에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욥이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라 라고 고백할 때마다 사탄의 주장은, 사탄의 그 공격은 실시간으로 산상조각 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욥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도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이런 온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명확하게 답할 수 있죠.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세요. 빨리.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던 욥도 해냈는데, 알게 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하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조건 두 가지만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욥이 이 극한 상황에서도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가사가 있는 찬양을 통해서 매번 고백하지만, 실제 이 고백은 특히 욥이 처해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확고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 궁유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욱 깊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제가 이런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인물이 한나라는 인물이잖아요. 처음엔 자기 기도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 좀 들어달라고.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잖아요. 나만큼이나, 아니 나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그때 기도가 바뀌잖아요. 주시면 드리겠다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기도가 온전함의 도구가 돼요. 이렇듯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온전함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욥이 갑자기 완벽한 온전함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설명한, 욥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처음부터 욥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걸 보면 욥은 평상시에도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워 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함은 큰 시험이 왔을 때 갑자기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연습이 쌓여야 큰 시험 앞에 온전함으로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무대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기가 이 훈련하기 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직장이나 학교, 뭐 우리의 일상의 장소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는 그 최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잖아요. 안 맞으면 안 보면 되고 말 안 하면 됩니다. 한 글자로 줄이면 뭐 쌩이라고 할까요? 뭐 마음에 안 들어? 안 보면 돼요. 마음에 안 들어? 말 안 섞으면 됩니다.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면 됩니다. 뭐 이런 최후의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긴 없잖아요. 그런 거.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끊임없이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낮춰야 되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없으시면 다행인데 없어도 반전이 있어요. 잠시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 누구 나의 십자가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십자가 보면 어려운 보면 힘든 근데 반전이 뭡니까? 나도 누군가의 십자가일 수 있다. 이건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나도 누군가의 십자가일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뭔가 이 믿음의 공동체는 늘 나에게 안식과 위로를 줘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디에 그런 게 이렇게 써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곳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곳이 여기에요. 그런 훈련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평안이 없고 왜 사랑이 없고 왜 위로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훈련장. 그런데 이 훈련을 통과해야 결국 큰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온전함을 이루고 가르치라 하거든요. 시간상 가르치라에 대한 부분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럼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이유가 수련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얼굴이 지금 해같이 빛나요. 진짜로. 누군지 저 못 보겠습니다. 그게 다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이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니, 은혜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변해 있어야 될까? 크던 작던 은혜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전에 비해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돼요. 이건 매우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결과는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너 교회 왜 다녀? 그러면 뭐 딱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거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함.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짧은 가사.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온전함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과 바꾸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야, 너 여기 합격하게 해주면은 주님이랑 맞바꾸지 않을래? 그 회사에 합격하게 해주면 잠깐 주님과 좀 헤어지지 않을래? 여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온전함에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오히려 다 잃게 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고, 반대로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족하다는 신앙의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욥은 그랬을지 몰라도 2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 수동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편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복 받을 때만 교회에 나오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찬양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없습니다. 우리를 놓고 이번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대답 대신 우리의 온전함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들어 눕지 않고, 떠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사탄의 공격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다 잃었다는 상태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바꿔보면 그 회사 떨어졌다고 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욥은 승리했고 이젠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우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주적 증인. 우리의 온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여러분의 온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긴 시간 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그 일이 잘 안 되게 됐다. 정말 긴 시간 그것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목회자로서 정말 힘들거든요.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받지, 기도하니까 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때, 와, 그 무기력감이. 그런데, 변수입니다, 변수. 변수.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온전함이에요. 합격하면 더 좋았고, 성공했으면 더 좋았고, 그것을 가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직접적인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 큰 차원에서 지금도 우리는 우주적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힘든 그 상황에서도 온전함을 이뤄나가십시오. 그게 성경이 할 수 있는 해주는 얘기, 또 우리가 우리에게 각자 위로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잃고 또 모든 것을 손해보는 또 기도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환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예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우주적 영적 전쟁인 가운데 그 가운데 서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수많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변수 가운데 우리의 중간적 가치로는 이것들을 이기고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하시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찾아오는 인생의 변수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 우리가 숨쉬는 것까지 우리의 심장 박동에까지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삶에 더 깊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온전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낮아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초적인 성도의 덕목들을 잘 갖추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온전하여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오.